이번 주에 저희들이 교독에 있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물고기 배 안에 요나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대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다.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지막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나이다.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요나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기원전 8세기에 연결되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는 아메떼의 아들 요나로 소개되며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사역 시기를 대략 주전 800년경, 정확히는 790에서 770년경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선지자였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는 또한 열왕기 하 2장 3절에 나타나는 엘리사의 사역과 연결된 선지자 공동체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 북동쪽 약 500마일 800km 떨어지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는 폭력과 악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이는 훗날 라움서 1장 9절 2장 12, 13절, 3장, 4절에도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어 심판의 경고를 선포케 하셨고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이 있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홍수 이후 초기 문명과 관련하여 니느웨가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아수르 땅으로 가서 니느웨와 여러 큰 성읍들을 건설하였다고 기록되었고 그 주변 문명에는 니므롯 또한 초기 왕국들의 형성과 관련한 강력한 통치로 언급되었습니다. 요나서 3장 2절에서는 니느웨를 그 큰 성읍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성을 두루 다니는데 약 사흘이 걸렸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니느웨의 광장 규모와 많은 인구 그리고 아수르 제국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마떼 아들 요나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아들 요나에게 이마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고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까 두려워하였고 그는 니느웨에 대한 이스라엘의 미움을 함께 품고 있었고 이방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북동쪽 대신 당시 알려진 가장 먼 서쪽 지역에 하나 있던 스페인 방향으로 다시스로 서쪽으로 도망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고통스러운 결과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요바로 내려갔다는 표현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수세기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요바에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며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요나가 이방인 사역을 피하려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폭풍을 바다 위에 보내셨고 배는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원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었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동안 요나는 배 밑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잠은 영적 둔감함과 굳어진 양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쩌면요 일어나서 너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선장이나 요나께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선원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하느님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너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기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로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며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결국 이 폭풍이 자신의 반역 때문이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기도 이 이방 선원들은 니느웨가 자비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요나보다 더 큰 긍휼을 보였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나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였다. 즉시 폭풍이 그쳤고 그들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나의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참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셨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주님 인용하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분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나와 있죠. 2장 보겠습니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완고했지만 고난이 결국 그를 낮추었고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하느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느님 기도는 어느 때든지 아주 뭐 위급하든지 평안할 때 어느 때든지 들으신다는 거.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서 합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그 서울의 뱃속에 부르짖어서 합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마치 무덤 소울이라는 그 무덤이죠. 무덤 깊은 곳까지 내려간 것처럼 교통을 모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긍휼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도록 허락하셨음을 깨달았고 파도와 절망 속에 둘러싸였을 때 그는 시편 말씀을 기억하였고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 했지만 성경은 이미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 아까 다윗의 그 시편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하나님 눈앞에 쫓겨난 것처럼 느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고 성도들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물이 나를 둘러싸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라풀이 내 머리를 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칩니다. 순종은 복을 가져오지만 반역은 삶을 어렵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15절 범죄자들의 길은 험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유익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큰 하나님 관점에서 유기입니다. 우리의 관점 유기 아니고 그 다음 8절 무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릴사오나. 요나는 헛된 우상을 붙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다고 고백하였고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 뜻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니다 하니라. 이게 첫째 질문의 답입니다. 요나는 감사와 새 순종을 약속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지금 큰 물고기에 있는데 여기서 구원해 주는 그도 여호와 아닙니다. 선언하였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명하시고 자기 힘이 아니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고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원상태로 그 자리로. 3장 1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자주 회복시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두려움이나 압력이나 인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를 바꾸지 말고 그냥 신실하게 선포합니다. Transparency,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참고문은 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다.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읍이어서 통과하는 데 약 3일이 걸렸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니느웨를 당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로 기록하였습니다. 4절 5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지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은 즉시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6절에서 8절 볼게요. 그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리고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라.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부터 평민까지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며 굵은 옷을 입고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였고 그들은 폭력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10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선포하셨던 심판을 거두셨고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 나와있죠. 니느웨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경고 메시지도 회개하였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복해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을 향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주님이 인용했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요나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인한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인 사랑이죠.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도망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풍성하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성품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비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3절 볼게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일로 낙심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무너져 죽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8절에도 다시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나무 풀이 말라 죽으니까. 엘리야도 지치고 육체적으로 지쳐 감정적으로 깊이 무너져 죽기를 원하였고, 바울도 극심한 박해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고난을 겪으며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치와 절망 가운데 감정적으로 무너져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하나님의 종들조차 깊은 내적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부활과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영화는 하나님께 매우 귀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보이는 것들보다 한 영혼의 그 가격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요나의 마음 상태 때문에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를 가르쳤습니다.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는 성 동쪽에 앉아 혹시라도 니느웨가 심판이 내리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오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배하셔서 요나에게 그늘과 안락감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식물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고 하나님은 혹독한 정죄보다도 삶의 교훈을 통해 요나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이 씹게 하심에 곧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 머리 위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배하셔서 그 식물을 시들게 하였었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고 그러자 요나는 다시 화를 내며 죽기를 원했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덩쿨이나여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리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하나님은 요나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요나는 금세 시들어버린 식물 때문에 슬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잃어버린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긍휼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종종 인간의 영혼의 영원한 상태보다도 애완동물이나 보석이나 기념품의 손실에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고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오른손과 왼손을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에까지 미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 14절에 나오죠. 요나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원들에게도 요나에게도 니느웨에게도 지속적으로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의 중심 교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생명과 긍휼과 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 다 보았고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